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에 붙이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에는 그들에게 강력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뚜렷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열두 부족의 헐거운 연합체였지 아직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왕이 없었습니다. 제각각인 열두 부족을 통솔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주위에는 외적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 땅에 살던 원주민 족속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이방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모두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규모가 있는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외적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1380년경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1050년까지 약 30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3장서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기자는 먼저 1장과 2장에서 그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부족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자세히 했지만은 1장, 2장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을 기록하고 2장에서는 같은 정복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본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거의 같은 분량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 전반부에는 열두 부족 가운데 맏형벌되는 유다지파가 가나안의 남쪽 부분 땅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21절서부터 36절에는 나머지 11지파들이 가나안 북쪽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보고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본 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들은 분들은 아마 제가 중생하기 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때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참 지루하다.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나는 한국의 지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왜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그것도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정착 역사도 알지 못하는데 왜 남의 나라 그것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차라리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지루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긴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얘기가 18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하게 들리는 족보 이야기 속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도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리와 그 정복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수많은 지역 이름의 늪지에 빠져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도시가 어디 있느냐 잘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를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됩니다. 사사기 기자가 어린 나이도 깨달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캐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사사기 기자가 되풀이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을 캐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핵심되는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는 가나안의 어느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서부터 20절까지 유다 족속에 관한 말씀까지 보면은 열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이 예외 없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후렴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논리 전개가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1절서부터 20절에서 가나안의 가장 남쪽의 땅을 분배받은 유다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제 21절서부터는 유다지파 바로 위에 땅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지파들의 정복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은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대독하면서 시종일관하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 사이에서 사사기가 쓰여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베냐민 지파 다음에 베냐민의 형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 족속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셉 족속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의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정복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에 앞서서 22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들에 관한 한편의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22절을 보면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합니다. 아마 요셉 족속 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씀일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어지는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와 똑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내보내고 또 아이성의 평범한 시민인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은 후에 그와 그 가족들을 선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쳤을 때 아이성은 멸망시켰지만은 라합의 가족들은 선대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내보내고 그곳 성읍의 한 사람의 도움을 받은 후 그를 선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베델을 칠 때 그와 그의 가족을 선대한 것을 봅니다. 언뜻 들으면은 여기 주인공인 베델 사람은 아이성 이야기에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처럼 들리고 여기 이야기는 아이성 점령 이야기와 같이 승리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 족속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델 사람에게는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라합에게는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여기 베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피소드는 요셉 족속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요셉 족속은 정탐꾼을 보내서 성읍에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알아내는 그러한 세상 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곳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둠으로써 베델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 존속하도록 허용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2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요지도 분명합니다. 므낫세도 자신들에게 배당된 땅의 다섯 도시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데 가나안 사람이 완강하게 그 땅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고 싸우니까 그저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붙였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두 말씀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9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음에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같은 패턴입니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과 공존했다는 말입니다. 30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강제 노동에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네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자신의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공존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배하면서 그들을 강제 노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민들과의 관계가 조금 바뀌는 것을 봅니다. 31절을 보면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하고 시작합니다. 아셀 지파도 자신의 땅에 살던 일곱 개 성읍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셀 지파가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주인으로 살고 가나안 족속들 조금 남겨뒀는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소수민족으로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납달리 지파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지파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 거민들을 진압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셀 지파와 같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손님으로 거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단 자손의 경우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에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님도 되지 못하고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쫓아 산지로 도로 들어가게 하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어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는데 34절을 보면 주어가 아모리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산지로 도로 쫓겨 올라가게 하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문턱을 밟지도 못하고 산지로 도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뒤를 보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유약하게 쫓겨서 산으로 도망간 단 지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아모리 족속은 완강하게 자신들의 땅을 지켰다고 합니다. 35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요셉 족속이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후에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6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사해 남서쪽으로 유다의 남쪽 경계 위로였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쫓겨나고 진멸되었어야 할 아모리 사람들이 꽤 넓은 지역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복임에 이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해 놓은 곳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고 축복과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복임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5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운 곳이라고 해서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긴급상황, 위급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대했는지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고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을 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100%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일으킨 열 가지 재앙의 기억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가 홍해를 가른 것과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내려서 너희를 먹인 것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가른 것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과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출애굽한 후에 너희와 맺고 지속적으로 갱신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너희가 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것을 너희가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으로 또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내가 명한 것을 너희는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분명히 나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미뇨.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 그만하면 꽤 잘 지킨 셈인데 특별히 유다족 속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나안 거민을 몰아냈기 때문에 물론 몰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 족속들을 대한 예가 우리 보지 않은 1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80, 90%는 지켰는데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에게는 80% 순종하는 거나 0% 순종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절 후반부를 보면은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노라. 실제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 3절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남겨놓은 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 나중에 모압과 암몬, 주위의 그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이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5절을 보면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듯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에 복받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뿐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면은 소리 높여 울고 주님을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인 돌이킴이 없기에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대부분도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일 수련회에 올라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일주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언제 수련회를 가졌느냐 하고 옛날의 삶과 정확하게 똑같은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거의 모든 교회에 걸쳐서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수련회는 시작할 때는 이번에는 다른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똑같은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붙이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강성하게 된 후에도 말씀하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고의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진멸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진멸하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억지로 죽이는 것보다는 유휴 노동력인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과 싸울 때 아멜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에벤 사람, 그 다음에 부녀자, 노인,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자신들이 보았던 좋은 양과 소와 염소들 이거 다 살려놨습니다. 아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러는데 아까워서 그것을 살려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이런 거 다 주님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사무엘이 한 얘기를 잘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왕으로 버림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개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그 영예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버림받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지만은 버림을 받고 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지만은 나중에는 버림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99% 순종에서도 내가 고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주님을 순종할 때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명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을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배당된 땅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거기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 삶에 왜 수많은 가시와 올무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가난의 가시, 그리고 질병의 가시, 그리고 관계 어려움의 올무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모든 욕심들,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들, 왜 이러한 것들을 겪는가?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치도곤이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남같이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내 자녀들 삐까번쩍하게 키우고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생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들여보내 주셨지만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고 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하나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곳곳이 있는 그 수많은 가나안 성읍들 이거를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그 진이 강력한 진이 그대로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정복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남겨놓거든요. 그럼 그 조금 남겨놓은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가나안의 그 진이 주류가 되고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 가나안 진이 우리를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불의한 생각들, 불경건한 감정들, 그리고 무정한 삶,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제가 콜럼버스에 있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꽤 괜찮게 사는 분인데 그 거실에 가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거실 벽 한복판에 그림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무당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 그것을 보시고 그거 당장 내리라고 그거 저거 깨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꼴통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꽤 나가기 때문에 이 깨버린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아, 저거 우리는 저거 절대 믿지 않는다고. 저게 그냥 그림일 뿐이라고.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을 그 위에다 걸어놓느냐? 설득력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언저리를 머물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에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할 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차원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생각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따르지 말라고, 풍속을 따르지 말고 사귀지 말고 언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근친상 가나지 말라고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미와 아비와 같이 동침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미와 아비의 자녀들과 동침하지 말고 그 얘기는 자기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를 포함해서 동침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미와 아비의 형제들과 동침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어미 아비의 손자 손녀들과 동침하지 말고 나중에 이모와 고모와 이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악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간 것은 괜히 무고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악한 자들, 진멸해야 될 자들, 그들을 진멸하시며 그 진멸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자신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있어서 굉장히 괴롭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암세포 키우는 사람 없습니다. 칼을 대고 도려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암세포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인정을 봐준다고 잠깐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오늘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진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악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어디에서든지 우리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게이 레즈비언을 보니까 저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오히려 나은데 훨씬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 사람들 죄가 아니고 태어나기를 이 사람은 남자지만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났고 여자지만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동성연애자는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병자인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병자를 보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자가 태어나면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혼전 동거하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목사 자녀도 그렇고 장로 자녀도 그렇고 모두 그러는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할 건데 어떤가 조금씩 조금씩 세상과 타협합니다. 주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탈세하는데 대기업들은 나보다 수천만 배 탈세하는데 나 이거 조금 먹고 살자고 탈세하는 것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합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한 삶을 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갖고 남 돕지 못하는데 나도 지금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나 그런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돌보지 않는 삶 또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불의한 삶을 살 때 그런 삶의 결말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주위를 바라보면서 늘 위로를 받고 죄된 삶에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성적으로 불경건한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왜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삶에서 떠나지를 않습니까? 왜 나와 내 자식만을 돌보며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거를 추구하고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가 물에 있다고 침몰되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되는 것은 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허용하기 때문에 침몰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우리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남들에게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붙이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 불의한 죄들 이거 다 이제는 허락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베어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해 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죄에서 떠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